너는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림자나 만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열반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이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와 영적 교육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여기 있나이다. 민족과 세계 그리고 삶의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고향이 섬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는 유일한 취미는 낚시였습니다. 야구도 잘 몰랐고 축구도 잘 몰랐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제일 재밌는 건 낚시였습니다. 낚싯줄 하나하고 낚싯바늘 하나만 있으면 제가 보리밥을 안 먹도록 됐습니다. 딱 두 가지만 낚싯바늘과 낚싯줄. 자, 이제 그러면 낚싯바늘을 줄로 낚싯바늘 있죠. 뽕돌 뭐 대신 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가서 이 톰이나 아니면 다른 막대기로 하면 지렁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소에 포인트에 붙다가 탁 던지면 무릎이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벌레비가 이만한 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그 모닥불을 펴가지고 거기서 그 숯불구이를 해먹는다. 그래서 저기 먹을 게 없어서 전복 먹고, 먹을 게 없어서 해삼 먹고, 먹을 게 없어서 해가지고 문어 잡아서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겨울에는 산에 가서 치켜 먹고, 먹을 게 없어. 그 버리밥이 지겨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먹을 게 없어서 이런 거 먹었다니까는 웰빙 음식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건강한데 제가 한 번이 여러 번이에요. 제가 건강검진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골밀도 검사를 하잖아요. 뼈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수치가 있고 정상 수치가 있고 최고 수치가 있는데 어느 날 간호사가 제가 검사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다 체크가 나오는데 당신은 컴퓨터에 이 골밀도 검사의 어느 포인트인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온? 근데 제가 자세히 컴퓨터를 보니까는 컴퓨터 화면에, 그러니까 정상 궤도의 그 최고치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화면에 맨 모니터 위에 뭐가 반짝반짝한 게 있어요. 그 아가씨가 그걸 못 먹었죠, 간호사. 이건 뭡니까? 했더니, 왜 그게 거기 있지? 그러면서 봤더니, 세상에 그 아가씨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 수천 명을 그 종합검진만 하는 센터인데, 이렇게 뼈 좋은 사람 처음 봤대요. 컴퓨터 안 나와요. 이게 정상이고. 그리고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먹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낚시에 대해서 생태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 낚시를 젊었을 때도 그 낚시를 굉장히 좀 낚시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물고기, 바다 낚시는 물고기는 어디가 많이 있냐면 이제 바닷물 있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시작하는 곳에서 갯바위가 있으면 이 갯바위가 물속으로 들어가지고 저기 바다의 맨 밑에 끝에 가는 그 갯바위가 끝나는 지점이 있겠죠. 근데 끝나는 지점에 거기에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멀리 던져도 안 물고 가까이 던져도 안 물는데 그 지점에, 그러니까 그 갯바위가 끝나는, 물속에서 끝나는 그 지점에다가 딱 던지면은 100%입니다. 거기가 잡혀요. 아무나 잡힙니다. 거기다만 던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갯벌과 바다 끝에 있는 그 닿는 그 부분에 거기에 해초가 많이 자라고, 그 다음에 파도가 막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이 따개비라든지 여러 가지 바다, 바위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먹잇감들 있잖아요. 그것에 파도가 깨지는데 그게 굴러서 어디 있냐면은 부산물이 거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면 항상 거기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 거기에 집중해서 있는 겁니다. 이 해초와 다양한 부산물이 있는 부유함이 때문에 물고기들이 그곳에 모여든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예화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목사 칼라리에서 올려놓는데 여러분 가끔 보면 새들이 예쁘게 수컷 새들이 울죠. 항상 운다고 그러고 서양 사람들은 노래한다고 노래하죠. 근데 수컷 새들 왜 노래를 하는지 아세요? 이게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이 수컷이 돌아다니다가 먹잇감이 풍요로운 곳을 발견을 하면 거기 지렁이나 먹잇것이 풍부한 곳을 발견하면은 갑자기 높은 데나 산 같은 데 가가지고 그때부터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은 내가 먹을 것이 많은 풍요로운 곳, 부유한 곳을 내가 찾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암컷은 내가 책임진다! 와라! 그러고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암컷들이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녁사가 못됐으면 내가 먹을 것 걱정 없겠다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컷들이 먹잇감이 많은 곳을 찾았을 때 그때 노래를 한답니다. 아무 데나 노래를 한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서서히 깨닫게 될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통장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을 아무리 쓰는데 한 시간 지나서 다시 장고를 찍어보면 그 돈이 다시 부산 또 있어.
와.
500만 원 있어갖고 499만 원 썼어. 그래갖고 다 써버렸어. 그럼 한 시간 후에 딱 그냥 또 500만 원이 찍 또 있네. 와. 오. 와,
좋다.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아요.
통장에 이렇게 물질의 부유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부유함이 있습니까? 물고기들이 찾아들 수밖에 없고, 암컷새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 은행의 장고의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풍요로움이 있나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서머나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는 영적 부요함, rich, 영어로 rich라고 하는데 저는 영어로 wealth라고 썼고 이 NIV에서 쓴 rich라는데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고 어떤 교회였는지 여러분 제가 먼저 선행적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죠. 터키로 보면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은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고 에베소의 북쪽으로 56km 올라가면 위치하고 있고 지금 터키의 이름에서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즈미르. 그때 당시에 에베소, 버가모, 그리고 서머나가 이 소아시아에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였고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지역입니다. 황제 그리고 그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신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횡행했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도 이루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많은 유태인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로마의 식민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리스의 어떤 그런 우상 숭배의 영향 그리고 유대인들의 많은 이주를 해온 이런 삶 속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산만한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지역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박해를 하는 큰 단체가 뭐냐면은 로마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핍박을 했고 그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이주했다잖아요. 이 율법,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 교회를 말도 못하는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하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와서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쪽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아픔과 손해 그리고 핍박을 가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말도 못한 상황에서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 자를 낳은 교회입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만큼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영적 부요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인정받은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신앙만큼은 주님께 인정받은 교회. 여러분, 이 주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인정받죠? 공피 파고디가 환란을 지내냈으나 실상은 부요한 자다. 영적인 부요함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초기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순교사를 나타냈잖아요. 근데 그 순교사 중에 여러분 폴리카 있잖아요. 폴리카. 요한의 제자고 폴리카비 여기 단목사였어요. 근데 폴리카비 순교를 당할 때는 그 교회 12번째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런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와서 병사들이 와서 잡으러 와서, 그러니까는 폴리카비 어차피 내가 잡아갈 테니까 내가 저녁 식사 대접할 테니까 저녁이나 드시고 나 잡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병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요. 폴리카비 병사, 이 교회 같은 목사님이. 그리고 그 밥을 먹고 있는 병사들 그 틈에 폴리카비 기도를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개개인들로 다 기도를 해요.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됐어, 내가 잡아가시오, 내가 잡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집행관인 총독이 다 이제 사형을 앞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그 유명한 일화가 여기서 나왔죠. 일화가, 너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믿지 않겠다고 한 번만 말만 하면,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믿든지 말든지 여기서 네가 나 예수님 모른다고 아니면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 권한으로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파역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폴리카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86년이 됐는데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빚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난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순교자의 한 명으로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주님 품에 안겨주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화염, 불에 태워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폴리카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12명의 순교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잘 무장되고 훈련이 되는지 하는 것이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사탄, 유대인들이라, 근데 실상은 사탄을 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 안에 엄청나게 교회 핍박을 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죠. 뭐냐면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깊은 연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로마 병사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을 뒤에서 선동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자극을 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뒤에 조절하는 존재가 뭡니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에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실상은 사탄의 회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마세요. 절대로 어디 가서든지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에 보면 장차 받을 고난과 시험으로 10일간의 환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10년으로 볼 거냐 아니면 10세대로 볼 거냐. 10일 자체의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고 10일이라고 했는데 10년이냐 아니면 10세대 왕이냐 이걸 의미하는 건데 실은 이제 이 기독교 역사 중에 그 초대교회의 그 박해 역사 중에 사마나교회의 가장 큰 아픔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아픔을 기독교의 가장 심한 박해를 했던 두 황제가 있는데 도미티아누스와 로마 황제 중에 그 다음에 레시우스라고 하는 이 두 황제가 있는데 이 두 황제의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한 명은 6년 한 명은 4년 그래서 이 1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로마의 13대 황제 시대 그러니까 네로가 황제를 할 때가 54년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10명의 황제가 바뀌었는데 달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311년에 했는데 이 10명의 황제는 동일한 저기 그 활동이 뭐냐면은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을 가했다는 거죠. 이 10명의 왕이 그래서 이 10명의 왕이냐 아니면 10년 동안이냐 이걸 놓고 했는데 여하튼 이 사마나 교회에게 너희는 엄청난 큰 박해를 앞으로 받게 될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만 계속 봐라. 그러면 내가 장차 훗날 너희들에게 생명의 변화를 주마.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영적 부요함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 영적 부요함 자 우리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공격을 받으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으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며 사탄의 비방을 여기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공격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이 영적 부요함의 가치입니다. 도대체 이 영적 부요함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인정한 겁니다. 주님의 칭찬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영적 부요함은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신앙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난하구나 그리고 삶이 참 고달프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러나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야.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건 뭐냐면은 물질적인 부분이나 삶의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신앙만큼은 너무 분명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영적으로는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주님이 볼 때는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고 저 인간들은 실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환란과 궁핍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말씀을 읽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무능력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게을러서 가난했거나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삶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환란이 당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주 이 신나적인 뭐냐 경제활동도 정상적으로 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그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까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란과 궁핍은 뭐냐면은 이 가난과 이 삶의 어려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겪는 가난과 궁핍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본인이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삶의 태도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가난과 궁핍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부요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자기가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지적인 부요함을 가지려고 편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모르는 지식을 깨닫고 남이 모르는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희열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학벌에 대한 이런 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학벌에 대한 부유함을 추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 어떤 사람들은 미모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남들이 봤을 때, 우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나도 저런 여자처럼 되고 싶어. 그런, 그리고 저런 멋있는 남자. 그래서 되고 싶어 하는 이 미모에 대한 부유함을 추구하는 분이 있겠죠. 혹시 남자분들 여기, 나는 좀 근육의 부유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능력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분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다 못하니까 남들처럼 좀 잘하면 좋겠다. 선제도 좀 좋겠고, 뭐든지 참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능력을 좀 이렇게 함양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능력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인맥이 재산이야. 그래서 이 많은 관계의 부유함을 해가지고 한국은 전화를 딱 거는데 일곱 통화를 하면 대통령과 통화를 할 수 있다며요. 그렇게 연결이 된대요. 한국은 이렇게 인맥이잖아요. 자, 우리 아버지가 아는 누구? 우리 아버지가 아는 그 사람의 누구? 그럼 벌써 시장가. 그럼 시장이 아는 그 사람의 벌써 도지사가. 도지사가 벌써 청와대로. 그 일곱 단계를 거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과 통화를 할 수 있대요. 그거 시도해 보세요. 가능하답니다. 진짜요. 가능하다. 누가 그 연구를 발표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의 부유함.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교수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재산적인 재력과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아주 뭐 이 윤리적인 사람도 많이 알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착착착착 나를 도울 수 있는 이 관계, 인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엄청나게 부유함으로 생각해 보는 분들. 어떤 사람들은 애정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 어떤 사람은 소유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남들이 있는 건 다 있어야 돼. 예? 어떻게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어요? 예? 다 못 가져요. 뭐. 다 못 가져요. 어떤 사람은 언어의 부유함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영어를 그냥 한국말보다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분들. 그런데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부요는 영적 부요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환난을 안다. 그런데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왜? 너는 영적으로 부요하기 때문에 너는 진정한 부요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요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요. 청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청년이 나온 간증을 제가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때 그 간증이 얼만큼 저에게 임팩트를 줬는지 지금도 생생하기 때문에 말씀 주면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대학도 나왔어요.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봉도 세요. 그런데 돈을 자기가 그 직장에 가면 너무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은 너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밤늦게 일을 했기 때문에 주말에 쉬어야 되고 그리고 막 주일날에는 또 봉사 이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영적인 부요함을 저기 추구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월급을 반도 그 연봉의 반도 안 되는 그리고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는 아주 안 좋은 직장을 간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갔냐니까는 시간이 일찍 끝나서 제가 전도할 수 있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제가 성경 읽을 수 있고 제가 좀 시간이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의 멘토맨 제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못 버는데 제가 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저는 그 돈 이렇게 많은 그거 제가 오라고 이렇게 스카우트 제가 거절하고 제가 이 직장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그게 제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이 사탄의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전략을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니까 어떻게 돼요? 체력도 소비되고 정신도 소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할 시간이 없어요? 영적인 부요함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이 영적 부요함은 고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 환난과 궁핍은 알거니와 그랬죠. 그리고 또 비방이라고 제가 9절에 되어 있죠.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고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환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서문학교에는 많은 가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부여했다. 이게 그냥 역설적 표현 아닙니까? 아니 보세요. 물질도 안정되고 시간도 안정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냥 뭐든지 안정이 돼서 그냥 말씀으로 잘 영적인 준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더 부요할 것 같은데 너무도 신비롭게 뭐냐면은 너무나 가난했던 서문학교에 너무나 큰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서문학교에 그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서문학교회가 영적으로는 부요했다. 이게 뭐 역설적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오래 해보시고 주님을 만나서 깊은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리가 고난과 영적 부요함에는 어떤 두 가지 관계가 있냐면 두 가지 부분에서 고난 속에서 영적 부요함이 형성되는 한 가지 원리가 있고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영적 부요함이 입증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무 힘들어. 삶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 다음에 삶의 다양한 문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는 뭐 하겠어요? 구원받고 예수님 믿은 참 제자들은 뭐 하겠어요? 그냥 아이고 나 이제 틀렸다. 남들은 다 잘나갔는데 내 인생 뭐야?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하냐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봐서 주님의 뜻을 좀 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이 고난이 뭘 갖다 주냐면은 영적 부요함을 갖다 주는데 서문학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게 언제 드러나냐? 이제 고난이 딱 왔어. 잘 나가고 있는데 삶이 어려운 문제였어. 사업도 망하고 갑자기 암도 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큰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영적 부요함은 고난 속에서 입증이 되냐? 자, 영적으로 잘 준비됐어요. 근데 어떤 삶의 시련이 왔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인생 가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가는 거지 이런. 그런데 영적인 부유함 없는 사람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영적 부유함 없는 사람들 통장에서 잔액이 떨어져 가면은 이제 불안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영적인 부요함이 딱 있는 사람은 뭐랍니까? 그래, 내가 부에 처하고 하고 가난에 처하고 하여서 삶의 일체를 배우는 거지. 응. 그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현관에 큰 유익이 있다고 하더구만. 좋아, 내가 한번 가난도 한번 즐겨보지. 가난이 죄가 아니고 단지 불편하다 하더구만. 그래, 나도 한번 가난도 한번 즐겨봐야지. 영적 부요함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부요함이 없는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인생의 고난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지는 바로 서문학교에요. 환난과 네 가난을 한다. 그런데 너는 부요하다. 바로 고난 속에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부요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그 서문학교사 있잖아요. 작년에 남편은 여기 강용훈 박사입니다. 근데 이 자서전적인 그 내용을 보면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아무도 자기 남편을 맹인이라고 저기 학교도 입학도 안 시켜줘. 맹인이라고 뭐예요? 그때 해외요. 해외 유학 갔는데 레닌이 해외 유학 이론하네요. 한국 박사님이. 근데 한국에서 그 금지를 했대요. 못 나가게. 근데 어떻게 오히려 출연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대학 갔는데 또 대학 가서 직장 어디를 다니, 저기 문을 흔들고 다니는데 어디도 맹인을 써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 교사하고 두 아들하고 맨날 기도를 하는 우리 가족 불쌍해. 근데 남편을 여의고 뒤돌아보니까 그때만큼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없었어요. 왜요? 어려우니까 기도했어요. 어려우니까 주님만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 남편이 백악관 차관보, 정책 차관보가 되어 있고, 자기 두 아들 박사가 되어 있고, 며느리로도 며느리는 박사가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삶을 누리는 자기가 딱 생일 파티를 하는데, 박사 다섯 명이 자기 생일 파티를 해주더래요, 이 여사님에게. 오, 네, 박사 다섯 명이 자기 생일 파티를 해서 감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어렵고 힘들 때 주님만 붙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그때 기도하고 했던 그 영적 부요함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행복이에요. 제일 행복, 가정에서도 제일 행복하고 그 영적으로도 제일 풍요하고 부요함을 누렸다고 합니다. 바로 성령을 꼭 여사님의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이 영적 부요함은 또 어떤 연관이 있냐면 상급과 연관이 되어있죠. 10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여유가를 내게 주리라. 네가 이렇게 가난하고 삶의 궁핍하고 어려워도 네가 지금 그 영적 부요함 정말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에서는 내놓을 거지만 너는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부요한데 그 삶을 계속하라. 계속해라. 계속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여유가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적 부요함은 주님께 나중에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부요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네? 뭘 준비를 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저 신앙 때문에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 신앙을 충성스럽게 유지하는 사만한 교회. 제가 이런 삶을 살았던 또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적 부요함의 가치에 대해서 한 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아까 성령 여사님 했고 제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 제가 알기로는 그 여인의 아버님이 그 절에 스님과 아주 친하게 형님 동생간에 의형제 맺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당히 그 절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제 영접하고 나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해서 그 자신의 일생을 그냥 하나님께 전부 드렸어요. 그래서 헌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여인을 납치해 갔어요. 가족들이 납치해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난리 났죠. 사라졌으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실종이 행방법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며칠 있어서 꽤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여인이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때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머리털 엄청 뽑히고 엄청 흘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틈새를 파가지고 저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 듣기에서 알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간증을 들었어요. 청년 때 그 여인이 딱 간증을 하는데 이 다윗이 요나대의 마음과 연락됐다고. 왜냐면 딱 보는 순간에 둘이가 마음을 통했다고. 그때 딱 보고 그 여인을 보고 와 믿음 좋다. 야, 좀 기대하다.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마음속에 존경심을 일으키게 됐어요. 나중에 그 여인이 제 아내가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는데 제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더니 그 가정에 그의 동생, 그녀의 동생이 예수 믿음을 믿게 돼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줄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갔더니 결국 승리를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은행에 영적인 충분은 얼마나 남아 있으신지. 여러분의 신앙 은행이 아니라, 혹시 신앙 은행? 뭐 신앙 은행에 여러분의 영적 장본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시련이 왔을 때, 때로는 가난이 왔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무능력해가 느껴질 때, 아니면 내 뜻대로 뭐가 안 됐을 때, 아니면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을 때, 아니면 또 다른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 영적 장고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척척척 차고 나갔는데, 장고가 없는 사람은 갑자기 다 문제 터뜨려지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행에 영적인 장고는 얼마나 남아있으신지. 여러분, 영적 부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됩니다.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큐티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묵상하고, 또 말씀 실천하고,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영적 부유함에 충전이 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점차적으로 충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제발 기도문 나오세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오십니까? 기도 좀 나오세요. 바빠서 어쩔 수 없지만 하더라도 기도하세요.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이 영적 부유함이 없이 나중에 여러분 성만한 교회처럼 환란과 고난과 삶의 어려움과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다른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인 문제가 고갈되어 있어.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차고 나갈 거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여기 교회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타협해가지고 넘어가고 그런데 성만한 교회는 영적으로 교회 교회는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죠. 새벽 기도 하자마자 한 달에 한 주간 하기 때문에 시간 조절 잘해서 일찍 자고 잘해서 나오시고 어떻게 기도를 하시고 영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목장 모임에는 그래서 함께 가서 이렇게 모임에 참여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충전하시고 여러분 신앙의 눈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건서적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러분 현장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요함을 여러분 이렇게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소망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성만한 교회처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